이슈의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과 독일이 29일 양국 간 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클레멘스 폰 괴체 일본 주재 독일 대사가 이날 도쿄에서 획득 상호 지원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획득 상호 지원 협정으로 일본 자위대와 독일 군 간 물자 서비스의 상호 제공 절차 등의 틀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한 제공이 촉진될 것이라고 일본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두 나라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적극 기여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획득 상호 지원 협정은 식량, 연료, 탄약을 공유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합훈련 중 서로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일본과 독일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영내 군사적 영향력 증대 속에 아시아 유럽 안보의 불가분성을 인식하고 상호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인도와 획득 상호 지원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일시 휴전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어제 성명에서 이같이 확인하고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석방과 연계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번 논의가 건설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참가국들 간에 상당한 간극이 있어 이번 주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장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 데이비드 바리니아 국장,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 아바스 카멜 이집트 국가정보국장이 참여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미 뉴욕타임스 신문은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석방 대가로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약 2개월 일시 중단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임박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기습 공격 과정에서 240여 명을 인질로 붙잡아갔던 하마스는 아직도 130명가량을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 대한 지원을 재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제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행위에 개입한 모든 유엔 직원들에 대해 해고와 조사 착수, 형사 기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이 같은 요청은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등이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일부 직원들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 이 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 대부분이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언급했던 형사처벌 가능성은 유엔 차원에서 드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등 9개 나라들은 앞서 가자지구에서 근무하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 만 3천여 명 중 12명이 하마스의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관여했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주장이 제기된 직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지원을 중단했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그러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모든 지원국들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성명은 그에게 이스라엘 국민의 안보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의료, 교육, 식량, 주거 등을 제공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가자지구에 13,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직원 대부분은 팔레스타인인입니다. 이란이 어제 자체 개발한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보도에 따르면 마흐다 인공위성 1기와 나노위성 카이한2, 하테프1 위성이 이날 이란 중부 샘난주 이맘 호메이니 우주발사기지에서 시모르그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어제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새로 개발한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북한의 무기 실험과 북러 협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첨단 무기 능력 추구와 관련해 동맹국 보호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적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최고기온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28일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새로 개발한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미사일 비행 시간 등 북한의 발표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도하고 핵 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9일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새로 개발된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불화살 3-31형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불화살 3-31형은 북한이 지난 24일 처음 발사한 신형 순항 미사일로 당시 북한은 개발 중에 있다며 첫 시험 발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28일 발사한 미사일들이 각각 7,421초, 7,445초간 동해상공에서 비행해 선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전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두 발로 추정됩니다. 북한 매체들은 비행거리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미사일은 비스듬한 각도로 수면 위로 떠올라 수직 발사관이 아닌 어뢰 발사관 등을 통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사일 동체는 무늬 없이 흰색으로만 도색돼 어두운 색의 화살 1형 그리고 탄두부가 흰색과 검은색 체크무늬인 화살 2형 등 북한의 기존 순항 미사일들과 구분됐습니다. 또 사진에 따르면 불화살 3-31형이 뿜어낸 자욱한 연기 때문에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인지 아니면 미사일 시험 발사용 바지선에서 발사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앞서 28일 북한이 오전 8시께 잠수함 관련 시설이 밀집한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순항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표한 비행시간으로 미루어 아음속의 속도를 내는 순항미사일의 최고 속도를 감안하면 비행거리가 2,000km 정도로 추산된다며 주일 미군까지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준 합참공보실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주장한 비행시간 등이 과장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추가적인 사항은 미한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순항미사일이 신형이 맞다면 지상과 수중 바지선 등에서 수차례 시험 발사를 거쳐야 잠수함에서의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공보실장은 이 때문에 신형 미사일을 첫 시험 발사한 뒤 불과 나흘 만에 수중 발사를 한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동일한 미사일도 어디에서 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기술적 보완이나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기간에 발사 플랫폼을 바꿨다는 것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장 가능성에서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잠수함에서 쏜 것이라면 북한이 작년 9월 핵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며 공개한 김군옥 영웅함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로미오급을 개조한 3,000톤급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에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모두 발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3월 12일 신포급 잠수함인 824 영웅함에서 비행거리 1,500km급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이번에 사진으로 공개된 미사일 외형은 북한의 기존 화살 1형 순항 미사일과 비슷하고 순항 미사일의 비행 속도를 최대 속도가 아닌 통상 속도인 마하 0.6 수준으로 계산하면 사거리도 1,500km로 화살 1형과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박사는 따라서 북한이 화살 1형과 별 차이가 없는 미사일을 전술핵 미사일임을 강조한 신형 불화살 3-31형으로 포장해 자신들의 무기 개발 능력을 과장해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김근호 경우 하면서 쐈다고 한다면은요, 잠수함과는 거기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기존처럼 824 영웅하면서 쐈거나 아니면 수중맞이 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북한도 뭔가 하여튼 이 긴장과 이런 걸 지속을 해야 되는데 수단이 없으니까 여태까지 공개했던 거를 재포장을 해서 내놓는 거죠.
북한은 지난해 3월 22일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 4발을 쏘면서 처음으로 해당 미사일이 화살 1형과 2형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최근 2년 새 공개는 물론 비공개로도 수차례 지상과 함정 그리고 잠수함 등에서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화살 1형과 2형을 기본 모델로 해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분화된 모델을 시험하는 단계라고 분석했습니다. 홍 박사는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어디서 발사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조만간 추가 시험 발사를 통해 잠수함 발사 장면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화살 1형이나 2형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됐던 발사나 모델이기도 하지만, 북한에서는 함정에서 쏘기도 하고, 또 잠수함에서 쏠수 있는 모델을 일종의 분화시키고 정착시키는 지금 과정에 있다. 그래서 오늘 보도한 내용은 SLCM을 위한 모델,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실험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북한은 올 들어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어 국제사회 대북 제재망에서 벗어나 있는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빈도를 높이는 양상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되는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정밀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까지 확보해 미사일 무기고를 다양화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과부하를 초래하겠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은 발사 원점을 숨기거나 기만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한국과 일본 괌까지에 집중을 해서 거긴 실제 타격 능력을 갖도록 하고, 특히 플랫폼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결국은 한미가 막을 수 없다라는 그 상황까지 발전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SLCM 발사 현장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과 관련한 지시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해당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며 핵동력 잠수함과 기타 신형 함선 건조 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수행할 당면 과업과 국가적 대책안들을 밝히면서 집행 방도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김근옥 영웅함을 공개할 당시 핵추진 체계를 적용한 진정한 의미의 핵 잠수함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민 박사는 원자로 소형화와 신규 선박 건조 등의 엄청난 기술과 비용,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완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권영수 한국국방대 명예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 북러 간 군사협력의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러시아로부터의 관련 기술 이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북한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발생을 했고 이걸 통해서 러시아와 북한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된 거죠. 러시아가 코너로 몰리면 몰릴수록 이거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국영섭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SLCM 시험 발사 발표와 핵 잠수함 개발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이 부족한 재원을 무기 개발과 도발에 허비하는 한 민생 개선은 10년이 지나도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북한의 무기 실험과 북러 협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중국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고도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고위 관리는 설리번 보좌관이 왕이 부장과 만나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27일 전화 브리핑에서 양측의 의제에 북한 문제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최근 북한의 무기 실험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 증진과 그것이 김정은의 의도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이러한 우려를 중국 측에 직접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설리번 보좌관과 왕이 부장은 25일과 26일 태국 방콕에서 회동했습니다. 이 관리는 우리는 양국 대표들 간의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기를 바란다며 최근 평양을 방문한 순 웨이 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의 향후 논의를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단계는 미국 측 대표가 방북을 마친 순 부부장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순 부부장은 중국 외교부 대표단을 이끌고 25일 평양을 방문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 박명호 외무상 부상 등과 만났습니다. 이 관리는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최근에 어떤 것도 건설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하지만 분명 중국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이를 이용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 관리는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첨단 무기 능력 추구와 관련해 동맹국 보호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선거 개입을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문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6일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frain from getting into intelligence assessments. We know that the North Koreans continue to pursue advanced capabilities, including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that they want to have.
커비 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역량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보 평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 등 첨단 능력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장거리 미사일 성과를 내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대통령이 영내에 많은 역량을 투입해왔고 특히 우리는 일본, 한국과 3국 협력 차원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president has devoted more capabilities into the region and has worked really hard with our counterparts in Japan.
커비 조정관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4월 한국 총선에 개입하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선 국가든 아니든 어떤 외국 행위자도 우리의 선거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An actor, state or non-state should interfere in our elections, period. And we're going to be just as vigilant in this election cycle as we have been in past.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이번 선거 기간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선거 개입 시도를 식별하고 저지하기 위해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새해에도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이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시작한 북한은 이후 서해포사격, 순항미사일 발사 등 각종 미사일을 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제네바 군축회의 올해 일정이 공식 개막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이 계속 핵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향후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의장국 수임 차례가 또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BOA의 이메일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군축회의 의장국은 65개 회원국이 4주 간격으로 돌아가며 북한은 앞으로 10년 동안 의장국을 맡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장직 자체는 의정 기능일 뿐이라며 어떤 군축회의 의장도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군축회의 회원국의 합의 없이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군축회의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 관행에 따라 지난 2022년 5월 말부터 4주 동안 순회 의장국을 맡은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핵과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북한이 국제사회 군축 문제를 다루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65개 회원국의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군축협상 포럼으로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 등의 군축과 국제안보, 신뢰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러 무기 거래로 북한의 군사 역량이 강화되고 영내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군사 역량과 중러와의 협력을 강화한 북한의 다음 도발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정보 담당관을 지낸 마커스 갈루스카스 애틀랜틱 카운슬 인도태평양 안보 이니셔티브 국장은 26일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하는 대가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 외에 군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갈루스카스 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개최한 웨비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북한의 실제 작전 상황에서 미사일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사일 성능을 시험 검증하고 개선하는 등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루스카스 국장은 북한은 미사일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고 불행하게도 잠재적으로 계속 개선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그보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더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But also very specifically allows them to then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se missiles and unfortunately potentially continue to refine and protect perfect them.
갈루스카스 국장은 백악관이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대가로 북한에 유입될 수 있는 것들로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와 재료, 기타 첨단 기술 등의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도 정말 문제라며 이미 인상적인 북한의 무기 개발과 실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은 한국과 영내, 우리의 이익, 우방과 동맹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분야에서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so that's also really problematic. Anything that helps North Korea build up its already impressive program of weapons development and testing.
존 허브스트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웨비나에서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의 무기 지원을 받아 전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fact that Russia was running out of its own missiles and running out of its own drones, which is why it became reliant on Iranian drones a few months into the big invasion.
허브스트 전 대사는 러시아는 자체 미사일과 드론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규모 침공 몇 달 후 이란의 드론에 의존하게 됐으며 평양에서 이런 물자를 공급받아 작전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러 무기 거래와 이에 따른 위협을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갈루스카스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실제로 유엔 제재에 협조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중국 및 러시아와의 거래를 실제로 방해하긴 어렵다며 북한과 러시아는 국경을 맞대고 있고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협력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은 모두 훌륭한 동맹이지만 과연 그들이 이런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제재가 러시아 무기 생산에 큰 영향을 끼친 만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허브스트 전 대사는 유엔의 제재가 러시아의 무기 생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러시아가 드론과 미사일을 이란에 이어 이제는 북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강화될 수 있는 만큼 제재를 강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서방의 부품을 러시아에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국가와 기업을 엄중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the sanctions are doing their work. They could be tightened. We should be seeking for ways to tighten them. We should be cracking down on countries and businesses that are
북한이 핵 역량을 포함해 군사적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고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한 만큼 북한의 다음 도발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갈루스카스 국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아직은 제한적인 북한의 공세가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경우 대규모 전쟁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acknowledge the risk of major, if still limited aggression by North Korea is growing very rapidly.
갈루스카스 국장은 북한의 군사력이 최근 몇 년 동안 핵 역량을 포함해 매우 향상되고 확장됐기 때문에 다음 공세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so with all this in mind, the conditions for North Korea to conduct a localized attack with these improved capabilities while relying on its threat to escalate with nuclear weapons.
갈루스카스 국장은 북한이 향상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핵무기로 위협을 확대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얻고 국지적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만한 반격을 주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실제로 이런 국지적 공격에 성공한다면 이는 핵무기가 오가는 더 큰 충돌이나 중국과의 전쟁으로 쉽게 번질 수 있다며 설사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북한은 국지적 승리를 거둘 수 있고 미국에 대한 동맹의 신뢰는 흔들리게 되며 김정은 정권의 입지는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가정보 부국장을 지낸 베스세너 미국 소재 독일 마셜펀드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북러 간 군사협력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너 연구원은 러시아와 북한과 이란 이 두 불량 국가 간의 관계가 중국에게 딜레마를 안겨준다며 표면적으로는 이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도전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이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반도의 불안정이나 한반도에서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러시아의 북한 지원은 분명히 중국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러 협력을 싫어한다며 우리의 동맹을 공고히 하고 일본과 한국, 일본과 필리핀의 협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대해 중국이 싫어하는 것들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이런 노력을 배가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중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hina hates that because it solidifies our alliances. It solidifies the Japan-South Korea alliance and the Japan-Philippine alliance.
전체주의 국가들의 공세에 대비하려면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허브스트 전 대사는 모스크바의 대규모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가 배운 것은 강대국과의 전쟁엔 탄약과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추가 공세와 중국의 공세에 대비하려면 아직까지 하지 않은 방위산업을 크게 강화해야 하며 동맹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ve learned as a result of Moscow's big invasion of Ukraine is that war with major powers is ammunition and equipment intensive.
허브스트 전 대사는 공세로부터 세계를 보호하고 강대국 전쟁을 방지하며 대량 학살을 막는 것이 도덕적 선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 선박 17척이 중국 회사에 의해 위탁 관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선박을 대리 운영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최근 관련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에는 약 660척에 달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세부 정보도 등재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박의 이름과 세부 재원은 물론 선박의 소유주 정보 등도 볼 수 있습니다. 뷰오이가 26일 이 자료를 검색한 결과 동남 1호와 명성 1호, 남포 5호, 증강 5호 등 모두 17척의 북한 선적 선박이 중국 회사에 의해 위탁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17척은 모두 북한 깃발을 달았지만 등록 소유주의 국적이 중국으로 표기된 선박입니다. 하나같이 주소란에는 북한 평양에 주소지를 둔 회사를 중국 회사가 대리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중국 회사가 북한 회사 소유의 선박이 해외 항구에 입출항하며 발생하는 각종 서류 작업이나 유류 공급, 선박 내 물품 보급 등의 관리를 대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선주를 대리해 제3국의 회사가 선박을 대리점 형태로 관리하는 건 일반적인 업계 관행입니다. 하지만 이는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선박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70호가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 17척 중에는 과거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한 선박도 있습니다. 단동 싱허 트레이딩이라는 이름의 중국 회사가 등록 소유주로 등재된 삼정 2호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선박입니다. 또한 중국 회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 북한 선박 창성 8호와 청림 3호, 황금평 1호 등은 과거 선박 간 환적이나 북한산 석탄 운송에 관여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관심 선박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중국 회사가 일반 북한 선박뿐 아니라 과거 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선박까지 불법으로 위탁 관리 중인 것입니다. 중국 회사의 북한 선박 대리 운영이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점도 주목됩니다. 앞서 비오이는 중국 홍콩 국적으로 표기된 헝천룽 홍콩이라는 회사가 작년 5월 1일부터 북한 유조선 아봉 1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엔 중국 단둥 푸안 이코노믹 트레이드사가 북한 선박 남포 5호의 등록 소유주가 됐고 2월과 1월엔 각각 단둥 진청 트레이드사와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사가 금강 1호와 자이저우 2호의 관리자를 자처했습니다. 그 밖에 작년에 이름을 바꾼 홍대 1호와 창성 8호도 현재 중국 회사가 등록 소유주입니다. 해운업계 전문가인 한국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지난해 8월 BOA에 중국 회사의 북한 선박 대리 운영은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해 운영하는 편의 취적과 유사한 개념이라며 북한의 실제 선주가 선박을 중국 회사 명의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선박이 중국에서 화물 운임을 받기 위해선 중국 현지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 은행 계좌가 대북 제재로 많이 노출됐다면 새로운 중국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중국 회사를 이용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이번 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지난해 BOA의 관련 문의에 특정 선박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 등록을 포함해 북한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며 관련 행위가 제재 위반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OA는 중국 정부의 북한 선박의 중국 회사 등록 문제를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지난해 북한에서 어린이 등 13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동아태 지역 대변인은 BOA의 관련 질의에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의 지원으로 지난해 북한에서 3월과 10월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어린이 59만 4천 명에게 수아마비 백신을 접종하고 50만 명의 어린이에게 소화결핵 예방접종 BCG를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홍역 백신은 15만 4천 명,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비형 간염 등을 예방하는 혼합 백신은 어린이 5만 명에게 각각 접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세프 동아태 지역 대변인은 지금 현재 수많은 백신 재고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백신들을 북한으로 반입하기 위해 북한 보건성과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2020년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한에서 철수한 유니세프는 복귀 가능성과 관련해선 북한의 전면적인 국경 개방 시기는 북한 당국에 달렸다는 입장만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 상원의원이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소년 2명에게 12년의 노동 교화형이 선고된 것은 야만적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APBG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턴 상원의원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이러한 야만적인 처벌은 북한 김씨 일가 정권의 잔인한 본질을 강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26일 BOA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하면서 이는 또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정보를 보고 듣고 읽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19조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샌드 연구소는 최근 평양의 16살 소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영상을 입수해서 자체 유튜브 채널과 영국 BBC 방송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평양시가 학습재 강용으로 배포한 이 영상엔 머리를 빡빡 밀고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죄수복을 입고 끌려나온 16살의 어린 리모군과 문모군이 공개 재판을 통해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두 소년은 평양 삼마 고급 중학교 학생들로 화면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들의 재판을 지켜보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영상 속 아나운서는 소년들이 썩어빠진 괴뢰 문화를 시청하고 유포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처벌됐다며 모두 썩어빠진 괴뢰 문화 오염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이 영상이 2022년 평양시가 주민 학습용으로 배포한 것을 내부 관계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별도로 영국 외무부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 영국 정부가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영국 주재 북한 대사에게 마지막으로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물었습니다. 알톤 의원은 지난 12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외부 정보 통제를 비롯해 김정은 체제에서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더 권위주의적으로 악화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에선 인권 탄압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하고 내부에선 용기 있는 사람들의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appeal to North Korean officials to do what they can to challenge and change the regime.
알톤 의원은 북한 당국자들에게 북한 주민의 이익을 위해 북한 체제에 도전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을 호소한다며 북한을 개혁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김 씨 왕조 가문이 지배하는 북한 독재 정권에서 계속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개최하는 중국 UPR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는 세계 기독교연대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 담당 선임 분석관도 평양시 소년들에 대한 노동 교화형을 비판했습니다. 로저스 선임 분석관은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X에 이 영상을 링크하며 김정은의 반인도적 범죄는 끊임없는 야만과 비인간성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태 담당 안보석자도 X에 이 영상을 링크한 뒤 중노동 등의 해시태그를 달며 김정은은 무엇이 그를 두렵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모든 주민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5월 유엔인권이사회가 실시한 3차 보편적 정례검토 UPR 실무그룹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사회주의 헌법, 신소청원법, 저작권법,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법, 전자증명법, 전기통신법 등 기타 법률에 관해 의해서 보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알톤 의원은 VOA에 최근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UPR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한국 정부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강제북송과 중국의 1951년 난민협약 위반 그리고 강제북송으로 인한 끔찍한 탈북민들의 고통을 규탄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유엔 총회와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N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환적지로 지목한 서해 석도 인근 해상에서 또다시 선박 여러 척이 선체를 맞댄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초도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환적 의심 행위가 무대를 옮겨 여전히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북한 서해 석도 동쪽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나란히 선체를 맞댄 선박 여러 척이 포착됐습니다. 약 40에서 100m 길이의 선박 6척이 각각 2개 무리로 나뉘어 붙어 있습니다. 이 중 1개 무리는 100m 길이 선박과 40m 길이 선박이 가운데에 50m 길이의 선박을 사이에 둔 채 밀착했습니다. 또 이 지점에서 북동쪽으로 약 600m 떨어진 지점에서도 50에서 60m 선박 3척이 선체를 맞댄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장면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발행한 중간 보고서에서 석도 인근 해상을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중순까지는 초도 인근 해상에서 주로 환적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초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후 VOA는 작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석도 일대에서 환적 의심 정황만 약 30건 포착했는데 올해에도 1, 2일에 한 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관련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의 선박이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모두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이 북한 영해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생비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방경제가 한심한데 간부들은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또 2024년에는 경제 사정이 나아질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경제난 극복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지방에 공장다운 공장이 없으며 간부들은 뜨뜻 미지근한 말이나 하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지방 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한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과 정부가 더 이상 후회 보자는 식의 태도를 취할 그 어떤 명분도 권리도 없습니다.
이날 김 위원장의 연설은 10포인트 글자로 17페이지 분량인데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후반부에 5페이지가량 나옵니다. 반면 연설 대부분이 경제에 대한 내용이며 앞부분을 차지합니다. 올해 북한 경제에 몇 가지 희망적인 조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농사가 잘 돼 식량 사정이 나아졌고 무역이 회복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지난해 북한 경제는 날씨가 좋아 식량 생산이 느는 등 예상보다 나은 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북한 농사가 비교적 잘 됐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쌀과 강냉이 등 식량을 482만 톤 수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6% 늘어난 겁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도 지난 연말 평양에서 열린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알곡 생산 목표를 넘쳐 수행해 값비싼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랑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박사도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농사가 잘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크게 뭐 나아진 건 없지만은 작년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뭐 그나마 좀 증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로 군수 공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국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여름부터 12월까지 컨테이너 5천여 개 분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수출했습니다. 이는 152mm 포탄 기준으로는 약 230만 발, 122mm 방사포탄 기준으로는 약 40만 발에 해당됩니다. 포탄 가격이 한 발당 $300-400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북한은 지금까지 7억에서 9억 달러어치를 수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에는 탄도미사일도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러 밀착으로 북한의 군수산업과 중공업 분야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하고의 무기 거래는 중공업 중심의 군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북한과 중국의 무역량이 늘어나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북중 교역은 2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교역액의 두 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북한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는 조짐은 있지만 경제난을 극복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우선 식량 문제의 경우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수요는 595만 톤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은 482만 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27만 톤 정도를 수입했다고 해도 여전히 86만 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북한 당국은 지난해 가을부터 장마당 곡물 판매를 금지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에서만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박사는 당 간부는 양곡 판매소 덕을 볼지 모르지만 일반 주민들은 별 혜택이 없다며 올해도 식량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매소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공장이나 기업소에 착실히 출근하는 사람들이 또 혜택을 보는 것이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시장 가서 여전히 그 비싼 가격에 곡물을 사 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북한이 포탄 수출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아 식량난을 해결하고 원자재를 수입해 공장과 기업소를 돌린다면 경제난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포탄 수출의 대가로 전투기와 미사일, 인공위성 기술 같은 무기와 장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원에 대한 대가로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제조장비, 다른 첨단 기술과 관련된 군사 원조를 원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yongyang is seeking military assistance from Russia, including fighter aircraft, surface-to-air missiles, armored vehicles, ballistic missiles.
북한이 무기 수출로 번 돈을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무기 도입에 사용한다면 주민들의 민생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탈북민 조충희 씨는 말했습니다.
군사 설비나 장비 이런 것들로 이제 받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고 체제 유지에 이제 모든 게 맞춰져 있으니까 이제 절대로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북한 수뇌부는 귀중한 외화를 위스키와 와인을 수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위스키는 393만 달러어치, 와인은 269만 달러어치에 달합니다. 모두 사상 최대치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입 위스키와 와인은 주민의 필요를 희생해서라도 평양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 전반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며 전력, 석탄, 질소비료는 100%, 산림집은 건설 중인 세대수가 109%로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가 모두 점령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이 같은 발표에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당국은 2022년에 12개 중요 고지를 발표할 때 구체적인 생산 목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 내놓은 것도 실적이 아니라 달성률입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밝혀서는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생산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가 2020년 대비 1.4배 성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북한 경제가 지난 3년간 연속으로 7% 이상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4.5%, 2021년 -0.1%, 2022년 -0.2%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물출 교수는 북한 GDP가 실제로 성장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대비 지난 3년간 GDP가 1.4배 늘어났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다만 북중 무역이 회복되고 러시아의 무기가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2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자회사 소속 북한 경제 전문가인 아니타 바수 씨는 북한 경제가 무기 판매와 북중 무역에 힘입어 0.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지방 발전을 위한 새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정책의 이름은 지방발전 20-10으로 매년 지방의 20개 군에서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탈북민들은 이 같은 정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에 있는 공장과 기업소도 문을 닫은 판에 어떻게 새 공장을 건설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탈북민 조충희 씨입니다.
지금 있는 기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기업들을 투자를 해서 그 기업들을 개변해 준다는 게 지금까지 못한 거 이제 와서 해결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2024년 북한 경제는 지난해보다는 호전될 전망입니다. 또 북러 밀착과 북중 무역 등으로 북한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한 북한의 구조적 경제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V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적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최고기온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구름 많은 가운데 최저기온 영하 7도, 최고기온 4도, 남포 역시 흐립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 4도, 신해주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눈이 지나가겠습니다. 최저 영하 9도, 최고 3도. 강계에 구름 많고 역시 오후에 눈 소식 있습니다. 최저 영하 17도, 최고 0도. 해주 구름 많은 가운데 영하 3도에서 5도. 개성 역시 흐리고 영하 5도에서 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흥 역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 6도. 장진 역시 흐린 가운데 최저 영하 22도에서 영하 3도. 해산 구름 많고 최저 영하 23도, 최고 영하 4도. 원산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 5도. 청진 흐리고 최저 영하 4도, 최고 1도. 선봉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차차 개이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9도, 최고기온 0도. 삼전 역시 맑은 가운데 최저기온 영하 21도, 최고기온 영하 5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 서해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국가 남수단과 수단의 접경지에서 부족 간 유혈 충돌로 적어도 52명이 숨졌다고 현지 관리가 29일 밝혔습니다. 남수단과 수단이 함께 관리하는 아비에이 지역 블리스 코흐 공보장관은 이날 로이터통신 등 언론에 지난 27일 무장괴한들이 아비에이 지역 여러 마을을 습격해 사망자 외에 64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가나 출신 유엔 평화유지인무단 대원 한 명도 포함됐습니다. 코흐 장관은 무장괴한들의 범행 동기는 즉각 밝혀지지 않았다며 다만 지난해 홍수로 인해 워랩주로 이주했던 누에르족 청년 무장대원이 응옥 딩카족이 살고 있는 마을들을 공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은 이 지역 다수를 차지하는 응옥 딩카족은 친남수단, 목초지를 찾아 들어오는 누에르족은 친수단 성향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비에이는 석유 자원과 목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남수단과 수단 정부가 2005년 평화협정을 통해 수십 년간 지속된 내전을 끝낸 이후에도 각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최근 전현직 우크라이나 국방관리 등의 대규모 횡령을 확인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2년치 수입을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웹사이트를 통해 2021년 자신의 수입은 감소했고 러시아가 침공한 이듬해는 수입이 더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가족은 2021년 전년 대비 1200만 흐리우냐가 감소한 1080만 흐리우냐의 수입이 있었으며 2022년에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한 부동산 임대 수입 감소로 수입이 370만 흐리우냐로 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수입 공개를 요구해온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27일 국방부 관리들과 군수업체 임직원들이 공모해 러시아와의 전쟁에 사용할 박격포 탄약구입에 배정된 4천만 달러 자금을 횡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은 우크라이나 군용 박격포탄 10만 발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우크라이나 군에는 단 한 발의 포탄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가 어제 라오스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외교부 고위관리를 파견했습니다. 아세안은 지난 2021년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비정치적 대표만 참석할 수 있도록 결정했으며 이에 미얀마 군정은 회의 참석을 그동안 거부해왔었습니다. 미얀마 군정이 이번 회의에 외교부 고위관리를 보낸 것은 동부 국경지역에서 정부군에 대한 소수민족 민병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라오스 북부 루앙프라방에서 열린 회의 뒤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미얀마의 유혈위기 종식과 아세안의 평화계획과 미얀마가 주도하는 갈등 해결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위한 단합을 표명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기 위해 미얀마 내 군부와 반군 간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아세안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정상회의에서 2021년 4월 채택했던 미얀마 5개항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승했던 2020년 11월 총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뒤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이어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요르단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숨지고 적어도 34명이 다친 데 대해 대응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공격은 이란의 지원을 받아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급진 무장단체들 소행이라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시간에 우리의 방식으로 모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오늘 성명에서 이란은 미군 기지에 대한 이번 공격과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 대한 지원을 재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어제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행위에 개입했던 모든 유엔 직원들에 대해 해고, 조사 착수, 형사 기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의 이 같은 요청은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등이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일부 직원들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 이 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0kHz,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